할렐루야. 201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또 송구영신예배를 또 새해를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 22장 9절부터 보겠는데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원래 섞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섞어 뿌리지 말라 이렇게 없는 얘기를 넣어놨죠. 근데 이 섞어라는 말은 사실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 쓰던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애굽의 그 농경 문화는 한 밭에다가 두 종류를 막 뿌려서 거두곤 했습니다. 즉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그 전통과 문화와 또 농경 풍속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가 한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밑에 보면 성물이라고 되어 있죠. 성물. 어느 열매 하나 옳게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 말이 됩니다. 이 구절이 강조하는 바는 정확히 하나예요.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구별하라. 뭐든지 섞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종류가 다 소멸되죠. 역사를 보면 특별히 진리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하나가 되자 연합을 하자 이런 시도들이 꼭 건강한 시도만은 아니에요. 최근에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WCC 문제도 그 일환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명분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렇게 갈라지고 사분오열되고 그러냐.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힘을 모으자. 그런데 기독교 연합 역사를 보면 섞어서 힘을 모아가지고 옳게 된 적이 없습니다. 다 병들고 섞어져서 혼합되고 어느 것 하나 옳게 정체성을 유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배타적인 운동을 통해서 진리가 보존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 역설이죠. 한국교회가 많이 갈라졌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참 불편한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갈라지나? 왜 이렇게 싸우나? 그런데 그 중에서 한 90%는 정치적인 분열이에요. 뭐 갈라질 이유가 없는데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분열의 역사 속에 한 10% 정도는 그래도 좀 잘해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진리와 본질을 지키자는 쪽에서 분열이 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또 흐지부지 돼서 또 섞어지고 합해지고 이런 경우들을 보죠. 어쨌든 교회라는 공동체에 갖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불러냄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불러냄을 입은 자, 그 말은 구별된 자 또는 성별된 자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나실인이라 그러죠. 나실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되어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성별되어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혼합된 세상에 이렇게 던져집니다.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부 세속적 가치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별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사느냐 하는 것은 전쟁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에요. 근데 그 인식을 잊어버릴 때,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섞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성경이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별하여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은 구별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결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함께하여.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소는 소끼리, 뭐 예를 들면 나귀는 나귀끼리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게 하지 소하고 나귀는 종이 틀리죠. 종이 다른 것을 같이 밭갈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에 보면 또는 민수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는 짐승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또 지느러미 짐승, 짐승이 아니죠, 물고기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정한 피조와 정한 피조물을 정확히 구분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는 정한 짐승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선 구절의 의미와도 조금 이어지는 개념인데 여기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나귀, 여기 지금 소와 나귀가 이렇게 짝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소가 셉니다. 소가 강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약해요.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소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너무 쉬운 건 대답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귀 타고 입성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상하죠? 이왕 입성하시려면 좀 튼튼한 놈 타고 입성하셔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을 텐데, 약해 빠진 또 키가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는 성경에서도 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는 구분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는 소가 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짐승에 약한 것을 메어서 억지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그런 피조물의 보호적 측면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깨어지다 보니까 동물 학대, 이거 굉장히 인권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요즘 우리나라도 옛날처럼 그 동물들을 함부로 해서는 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지구촌에 그 친화적 동물 중에 하나인 그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반려견, 개, 애견가들이 있고 다른 차원의 또 애견가들이 있죠. 먹는 쪽으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개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나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가 무자비한 죄성을 발동해서 학대해서는 안 되죠.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강남에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한때 무슨 장난이 유행했냐 하면 초등학교 앞에 노란 병아리들을 그 아저씨들이 갖다 놓고 팔아요, 애들한테. 그럼 몇 푼 안 되게 팔아요. 그럼 이놈들이 자기네 집에 고층 아파트인데 갖고 가서 애들끼리 그거를 밑에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누구 병아리가 살아남는가 이런 짓들을 했어요. 이건 아무리 하등한 피조물일지라도 생명은 소중한 건데 이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유행이고 행위죠. 그러니까 아이들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10대 후반쯤 되면 사람을 해치는 것도 손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굉장히 그 위험한 불씨가 인격 속에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한 그런 동물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바른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에 잃어버린 유기견들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들이 있으면 공고가 나요, 신문에. 분양한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안 줘요. 혹 이 그라지 같은 데서 주차 시설이 있는 그 안에서 불 피워가지고 잡아먹을까봐 한국 사람들한테는 분양을 안 해. 워낙 그런 쪽으로 좀 악명이 높아서.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길을 잃고 주인 없이 막 상처가 나고 이런 다리 저는 유기견들을 가끔씩 분양을 하죠. 근데 여기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짐승의 섞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한 짐승과 약한 짐승의 결의로 일을 시키지 마라.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센 짐승은 그냥 자기 힘대로 쭉쭉쭉 하는데 거기 묶여있는 약한 짐승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굉장히 공평하지 않은, 거기에서 사회적 불만이 터지고, 그래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사회적 배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명기 공부를 하면서 새벽마다 지붕을 만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뭘 설치하라고요? 난간을 설치하라 그랬어요. 난간.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란 말이에요. 위험한 일을 겪어서 혹 중상이나 떨어지는 일을 방지하도록, 그것은 이웃을 위한 배려이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측면의 배려적 문구입니다. 자, 세 번째 10절을, 11절을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 또 섞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섞어라는 표현이 애굽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여기 왜 사용을 했을까? 배실, 양털로 옷을 만들어서 입는데 이 옷은 누가 입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재밌게도 제사장들이 입어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제사장들이 입습니다. 근데 분명 여기는 섞어 짠 것을 입으라 그랬어요? 입지 말라 그랬어요? 입지 말라 그랬죠. 입지 말라 그랬는 옷을 제사장들은 섞어서 짜서 그 옷을 입고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제사장 일을 해요. 자, 이 말 속에는 물론 우리가 성별의 의미도 있지만은 조금 더 중요한 의미는 애굽에서 이러한 옷들이 하나의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의 제복으로 많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 또 가나안 문화를 경험해야 될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애굽의 문화를 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후에 보면 이 의복을 제사장들이 만들어서 입어요. 여긴 조금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총체적으로 누구의 그림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인간은 이와 같이 스스로 이러한 규례, 법칙, 율법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이 갖는 기능이 뭐냐면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였을 뻔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짜리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죄로 깨닫게 되었다고요. 죄인이 아니었던 게 아니고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줄을 확실하게 인지시킨 기능이 뭡니까? 율법이 갖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십시다. 네 번째 1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내 귀에, 여기 겉옷 끝에다가 내 귀퉁이에다가 뭘 만들어요? 술을 만들어서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용도가 뭔가? 자, 우리 민수기 15장을 좀 열어볼까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의심을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술을 만들어 겉옷에 달아 입게 한 목적이 정확히 설명되고 있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사용된 이 술은 치치트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히브리 말에는 그 철자 알파벳마다 고유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 숫자가 600 그리고 8 5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600 그리고 8 5 합이 얼마입니까? 613이죠. 8에다 5을 합하면 13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600을 합하면 합이 얼마입니까? 613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계명 외에 모든 자세한 규칙을 만들어서 규례를 만들어서 갖고 있었던 계명이 613개입니다. 613개.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술은 그들이 시각적으로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범죄 현장에 넘어질 환경에 던져질 때마다 항상 그 술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인간이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켜냈나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명을 만들어서 치렁치렁 걸고 다녀도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더 절망스럽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섞인 배와 양털로 짠 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구약의 어떤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하늘 아버지 아들 참신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양성을 가진 존재라 그러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섞인 양털과 배옷을 입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그림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첫째, 구별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억만죄악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죄악이 들끓는 속에 내 삶이 던져지고 인생이 걸어가도록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적 제자로서 매일매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서 구별하고 태도에서 구별하고 특별히 언어에서 구별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길에 앉지 않고 서지 않고 걷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복 있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복이 있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요 복이 있도다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요 복이 먼저예요. 우리는 보통 복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건 뭐 기복적으로 뭐 그런 복을 얘기하냐고.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잘 아셔야 돼요.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극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복은 세상에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사는 화오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우리는 그분으로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복 주기 위해서 구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제일 우리에게 선물한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죠? 복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복을 우리는 깼죠. 안식일이 깨지고 안식까지 무너진 겁니다. 안식일은 형태예요. 그 형태 안에 복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깨지면서 내용도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안식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아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시고 제단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절 어느 구절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의 은혜가 뚝뚝뚝 묻어있지 않는 본문이 없습니다. 모든 본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길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을 그렇게 걸어왔듯이 새해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복된 길을 걷는 은혜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 해를 주 앞에 감사하면서 또 새해를 주의 은혜에 맡기고 또 오늘 있을 송구영신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한번 또 자신의 개인사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환난 중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을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